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일부 러시아군 병력의 후퇴 움직임은 군 지도부의 우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어제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군 부대들이 수도 크이우와 체르니히우의 시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며 현재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작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개별 부대의 순환 배치 일환이라며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의 우판을 유도하고 그릇된 생각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적들이 계속해서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 화염과 폭풍을 날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군이 수도 크이우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위협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정보 분석을 통해 러시아군이 분리주의자들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동부지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계 이상의 진격축을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큰 피해를 입은 일부 러시아 부대들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회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전진 배치된 부대들을 재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침 전환 때문에 포위된 도시들의 민간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러시아군은 축소된 지상군 움직임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량의 폭격과 미사일 타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리우 등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현장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수도 크리우뿐 아니라 북부도시 체르니히우 인근 러시아군의 군사활동 축소 발표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정전협상을 언급하며 협상장에서 들리는 신호들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신호들이 러시아의 포탄 폭발음을 조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기의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병력 감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군이 지난달 침공을 가능한 이래 17,000여 명의 병력과 1,700여 대의 기갑차량, 약 600대의 전차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하백 독일 경제부 장관은 천연가스 보급 문제에 대한 1단계 조기 경보를 발동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백 장관은 이날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표는 총 3단계로 이뤄진 조기 경보 단계 가운데 첫 번째로 에너지 부안의 가스 공급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G7은 지난 28일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백 장관은 G7 국가들의 거부 방침에도 러시아가 계속 루블화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1단계 조기 경보 조치를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백 장관은 현재 독일이 보유한 천연가스는 전체 저장 용량의 25%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미 국민들에게 러시아를 여행하지 말 것과 체류하고 있다면 즉각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국민들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는 국금과 현지법의 자의적 집행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들어가고 나오는 항공기가 제한돼 있어 이동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즉각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며 미국민들에게 영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사관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민들은 스스로 러시아를 떠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한된 민항기를 활용하거나 차량과 버스를 통해 국경을 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증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 적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흥북, 황해도는 새벽까지, 함남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6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 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shared our concerns abou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ir destabilizing ballistic missile launches.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그들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 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안보도전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기를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증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ICBM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영내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스 제라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은 29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한이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이날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이 북한의 ICBM 발사를 주제로 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ICBM을 미군은 화성 17형으로 보는지 혹은 화성 15형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29일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미사일에 대해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이어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종합해 봤을 때 근래 어떤 조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계속 보여준다며 이는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북한이 ICBM 그리고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게 영내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무기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건 억지 체계의 일부로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계속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계속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앞서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8.1%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 방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현장에 있는 미군을 지키고 미국의 협력국과 동맹국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괌 미사일 방어망이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국방 예산안의 일부로 360도 탐지 가능한 공중미사일 방어 역량을 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합동군의 치명력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라드 참모장은 이를 토대로 향후 세워질 방어 설계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 괌에 대한 탄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적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계 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본토 미사일 방어와 차세대 요격기 관련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해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4.1% 증가한 7,730억 달러 규모입니다. 특히 3대 핵전력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고 국방 분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1,301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예산은 국방전략과 이 전략의 중점이 추격하는 도전과제인 중국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떠오르는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을 거론하면서 이번 예산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런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와 억지태세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새 예산은 미 국방 전략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물론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face other persistent threats, including those emanating from North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이날 공개된 국방 예산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로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차세대 요격기와 본토 미사일 방어 향상 등을 위해 전년도보다 9억 달러 증액된 26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예산으론 전년보다 3억 달러 감소한 3억 달러, 패트리엄 미사일 관련 예산으론 3억 달러 증액된 18억 달러가 잡혔습니다. 특히 통합 억지를 위한 미사일 격퇴와 방어 예산으론 247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중 8억 9,200만 달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의 시급성이 거론된 괌 미사일 방어에 배정됐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국방계획인 태평양 억지 예산으론 괌에 대한 방어와 훈련 등을 위해 61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신형 B-21 전략폭격기에 전년보다 20억 증액된 50억 달러,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12억 달러 늘어난 63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 예산과 함께 기밀로 분류된 2022년도 국가 국방 전략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국가 국방 전략의 요약본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의 위협을 고려해 이번 국가 국방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추격하는 도전, 러시아는 급성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 등은 기타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을 관리할 역량을 계속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로 한반도에서 미한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행보를 중국과 러시아가 방조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물론 과거사 갈등을 빚어온 일본과의 군사협력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상근 한반도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ICBM 발사와 동북아 국제질서 진영화의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한 데는 미한일대 북중러 구도 형성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격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러 간 갈등 격화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로 미한일 결속을 강화시키고 이에 따라 북중로 결속도 강화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근래 국제정세 변화로 ICBM 발사에 따른 각종 부담을 짊어질만 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냉전시대와 같이 러시아, 중국과 협력이 강화돼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실장은 주권을 강조하는 북한이 설득력 있는 명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고 미중 갈등 사안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것 또한 전형적인 진영 논리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 채택에 반대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특히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와 관련해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이 구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국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보리 상위 미사국이 확실히 자신들의 편을 들 때 사실상 핵 보유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박 교수는 중국의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확충에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핵실험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이번엔 미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며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력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북한 편들기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도덕적 위상이 떨어지더라도 국제기구 내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분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발언권 또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으로서 갖는 권한 이것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하나로 뭉치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의 경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기존 외교 전략에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압박에도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망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책임론도 있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이전같이 북한의 핵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 핵 문제라는 게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촉진 요인이 되겠죠.
김현욱 교수도 사안에 따라 미국과 이견을 드러냈던 한국의 대미 공조 강화는 물론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이 여전한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ICBM 핵실험이 계속 나오면 아마도 이러한 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지금 소원해져 있는 상태에서 재차 한미를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터지는 것이고 그거는 지소미아에 기반한 한일 간의 정보 공유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는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서울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일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은 안보와 경제 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로 최근 양국 관계의 경색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으로 양국 관계가 군사협력으로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보수화 흐름이 한일 간 쟁점을 풀어가는 데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로 일본이 점차 보수화하고 있거든요. 적기지 공격 능력, 평화원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보수화한다는 얘기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것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에서의 쟁점들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초 미국에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외교에 시동을 겁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7일 윤 당선인이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대표단은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동맹과 북한 문제, 동아시아와 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폐쇄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최근 미한 군 당국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재가동 중임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8년 폐기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3번 갱도로 통하는 남쪽 입구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3번 갱도 남쪽 입구 주변 행정구역 내에서 차량 통행 등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남쪽 입구 주변에 철거된 건물 부지에 통나무와 흙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새롭게 발견됐으며 차량과 인원 움직임도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통나무를 시설물 건설과 갱도 굴착 등에 사용한 만큼 북한이 갱도 복원을 결정했다면 인근에 통나무나 목재들이 보일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3월 4일과 16일, 23일에 촬영된 또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남쪽 입구 주변에서 발굴 흔적과 건설, 개조 활동의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쪽 입구 주변에 반파된 건물 지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리가 된 흔적과 새 건물 건설 현장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새 건물 옆에서 방수포로 덮인 삼각형 구조의 물체도 새롭게 발견됐다며 이 물체는 지난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전까지 1, 2번 갱도 굴착 관련 건물이 있던 위치에 놓여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건물과 방수포로 덮인 물체는 3번 갱도 남쪽에 2차 입구를 위한 굴착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장 남쪽의 지원시설 주변에서도 눈이 제거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들 시설이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갱도들이 위치한 북쪽과 서쪽 입구 주변에서도 차량 통행 등의 움직임은 계속 관측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남쪽 입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갱도 복원 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입구 주변에서의 활동 움직임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를 재가동했거나 재가동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향후 핵실험에 사용할 남쪽 입구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미한 군당국의 평가와도 일치합니다. 지난 28일 한국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북한은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 갱도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가진 3번 갱도를 입구부터 두 갈래로 나뉘기 직전까지 약 100m가량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군 당국은 현재 속도라면 한 달 정도면 갱도의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북한이 짧은 기간 내 갱도를 복원하기 위해 새 진입로에서 일종의 지름길을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국 군 당국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면서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해 남쪽 입구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한 실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또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도 여전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소형 저위력 핵탄두 개발 목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latest test was something else. You know, it was this big bang in 2017. But
북한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고위력 수소폭탄 시험을 했지만 그 이전 5차례의 실험은 핵분열 무기와 관련된 시험인 것으로 보이며 추가 실험을 한다면 그 무기들을 소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지난 실험 이후 몇 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소형 핵탄두 설계와 소규모 비핵 실험을 진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처음 시험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을 활용하고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소형 장치가 필수적이며 이런 소형 장치를 통해 다탄두 미사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소형 장치는 설계상 많은 제약이 따르는 만큼 실제 핵탄두 생산 이전에 실험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실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앞서 하이노넨 연구원은 지난 1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18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유지관리 흔적이 포착된다면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새로운 통로를 굴착하는 움직임에 이어 최근에는 갱도의 옆 방향에서 새 통로를 굴착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미얀 정보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 4번 갱도는 95% 이상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복구 작업을 거치면 언제라도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노넨 연구원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e much of the infrastructure is probably still there, and the only thing what they need to do is to make the tunnel available. And
북한의 갱도 폭파 시연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강도 등을 감지하는 탐지기 등 실험장 제반 시설의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추가 실험에 필요한 작업은 가능한 갱도를 만들고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난 6차 실험으로 인해 안정적이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의 안전기준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며 소형 탄두의 위력이 10에서 20킬로톤 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풍계리에서 추가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비확산 정책 담당 국장을 지낸 샤런 스콰소니 조지 워싱턴대 연구교수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다만 위성사진 관측으로만은 현재 풍계리 실험장에서 일어나는 활동 목적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ICBM 시험 이후 반드시 핵실험이 동반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콰소니 교수는 북한은 2017년 실험에서 핵장치가 작동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따라서 추가 실험 여부는 핵장치의 실제 폭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술적인 이정표가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기술적 이유에는 기존 탄두 설계를 미세히 조정하거나 핵분열이나 열핵 등의 새로운 설계를 시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여러 미사일 탄두 설계와 플루토늄 장치 시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40여 차례가 넘는 핵실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구하는 핵 역량에 따라 실험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북한의 무기가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용으로 설계될 것인지, 병력이 아니라 도시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스콰소니 교수는 후자의 경우 작동 가능한 핵무기 설계가 필요한데 북한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핵실험장을 준비하는 것이 기술적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결국 강요의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 때와 같은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고위력 실험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에 걸쳐 대부분 폭발력을 높여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이와 연관된 추가 실험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it could very well be that they want to conduct some additional testing related to thermonuclear.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폭발 위력이 100에서 200킬로톤 정도의 고위력 실험을 한다면 수소폭탄 혹은 수소폭탄 관련 장치 실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저위력 실험을 한다면 전술용 핵장치 개발과 연관된 시험일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북한 도발과 미국과 한국의 대응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ICBM이나 핵실험에 나서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 시험 재개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회의적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선 비난 성명과 추가 결의, 강력한 제재 이행 등이 자동적인 대응이라면서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근 ICBM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Sort of the automatic response would be go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either condemnatory statement or resolution or stronger enforcement of
클릭너 연구원은 미중 미러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서 더욱더 방해꾼이 될 것이라며 북한도 핵실험 등 주요 도발에 앞서 이런 상황을 셈법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의 입장에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미한일의 영내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풍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추가 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중국 측에 자신들의 실험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은 백신 접종 기회마저 잃었으며 국경 봉쇄 조치는 식량 불안정 상황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9일 발표한 2021-2022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2년 연속 국경 봉쇄를 이어갔고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위축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충분한 식량 지원 없이 수주간 집안에 격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수차례 북한의 백신 지원을 제안했지만 당국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백신을 접종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구상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이며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화장이 이루어진다는 일부 비공식 소식통의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국경 봉쇄 및 제재의 영향으로 의약품 부족이 평소보다 더욱 심화돼 국가 보건의료 제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필로폰과 아편 같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봉쇄된 국경 등으로 악화된 식량 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쌀과 옥수수, 식용유 등 주요 식품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중 국경에서 월경 시도자를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까지 여성 23명, 남성 40명 등 적어도 63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다며 이는 공식 기록이 공개된 2003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표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 국영 공장의 임금이 극도로 낮아 노동자 상당수가 생존을 위해 근무 시간 외에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고 있다고도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154개국의 인권 상황을 다루면서 각국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 이후 더 나은 재건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정부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와 다른 수치가 배럴 단위로 지속해서 기록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보리 대북 유류 보고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내역을 모두 누락시킨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28일 중국의 정제유 보고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BOA의 최근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중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 수치는 각기 다른 정제유 제품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순히 톤 단위로 된 비연료 정제유 대북 수출품을 월별 대북 정제유 총량으로 보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A는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월별 정제유 양과 중국 해관 종서 자료를 서로 비교 확인해 중국 정부의 보고분에 윤활유와 아스팔트인 석유 역청 등이 있을 뿐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위원회가 어떻게 중국이 공급한 정제유 종류를 구분해왔으며 또 각 유류 제품에 맞는 환산율을 적용해 이를 배럴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 정제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체 형태의 석유 역청이 배럴 단위로 환산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관계자를 통해 중국 정부가 실제로 각 정제유 제품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톤으로 된 총량만을 전달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배럴 수치로 환산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국의 정제유 공급량 중 배럴로 표기된 부분이 잘못된 환산율로 계산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1, 2월 정제유 공급량을 2054.81톤으로 보고했으며 이 수치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17116.568배럴로 환산돼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1, 2월 중국의 공급량은 1톤당 8.3의 환산율이 적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석유 역청 등 잔존유에 적용하는 환산율 1톤당 6.35가 적용됐어야 맞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정확한 환산율로 계산됐다면 중국의 1, 2월 정제유 공급량은 17,116.568배럴이 아닌 13,048.04배럴이 돼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환산율이 적용된 건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각 유류 제품을 구분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유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총량 보고가 아마도 대북제재위원회 사무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제품이 북한에 수출됐는지 알아야만 제대로 된 환산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보고는 해당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수단에 대한 내용도 계속 생략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합법적인 유류 운송에 관여한 구체적인 회사나 선박 등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정기적으로 북한에 공급한 월별 정제유 양을 안보리에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즉 6개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이달 중순 한꺼번에 제출해 전달의 공급량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제유 공급분에 실제 유류 제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공식 무역 자료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 내용만 놓고 본다면 중국은 북한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정제유 제품을 일절 공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까지 러시아가 대북 유류 제공량을 매월 0으로 보고한 만큼 현재 북한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유류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은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앞서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이 많이 소비하고 필요로 하는 3대 유류 제품인 등유와 경유, 휘발유가 중국을 통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유엔에 의해 허용된 양마저도 공식적으로 수출하지 않는지 또 이를 자체 무역 자료에 기재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한국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한 달여 남은 임기 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 취하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BOA의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한 청와대의 항소 취하 및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원서에서 자신이 유족과 함께 정부에 대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국민이 아버지 일로 상심하고 걱정이 크다는 편지를 보낸 지 불과 며칠 만에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1년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고인의 빚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고 정신적 공황 또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발표해 유족과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 없던 유족이 국방부와 해양경찰, 청와대를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내 승소했지만 청와대의 항사로 다음 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40여일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퇴임 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주지 않기를 청원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 처분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의 존재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그 목적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거부한 정보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23일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김 변호사는 상기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에 고인의 아들이 살고 있다면서 아들을 만나 위로해 주기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살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는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만든 제도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30일 이내에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각 29일 오후 2시 현재 관련 청원에는 369명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국가 베냉에 건립한 대형 동상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해외 동상 건설 사업의 결과물을 베냉 정부가 공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건립 중인 약 30m 동상이 여전히 가림막에 가려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구글 어스와 플래닛랩스 등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문제의 동상이 건립된 지점을 살펴본 결과 2020년 9월 이 동상을 두르는 형식으로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해체되지 않은 채 같은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철제 구조물은 천장이 뚫려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위성사진에선 동상의 벌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중국의 위장회사를 내세워 문제의 동상 건립에 나선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글로 된 이 동상의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북한의 위장회사가 청룡국제개발회사며 베닌공화국 생활환경 및 지속개발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공개했었습니다. 해당 동상은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주인공을 형상화했습니다. 도면에 따르면 이 동상은 여군이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왼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2020년 당시 동상의 공정이 약 90%까지 진행됐으며 그해 8월 제막을 목표로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상은 제막 예정일을 약 1년 7개월 넘긴 현재까지 여전히 가림막에 가려진 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냉 정부가 왜 동상 공개를 오랫동안 보류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로 놔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OA는 베냉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동상 건설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 수출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또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베냉이 북한 국영기업인 만수대 창작사와 계약을 했다면 이 역시 제재 위반입니다. 아울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송환하도록 했는데 이후에도 북한 직원들이 동상 건립을 위한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0년 발행한 중간 보고서에서 만수대 창작사가 연관된 동상 건설 프로젝트가 베냉에서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베냉 정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에릭 펜튼보크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동상 건립 프로젝트는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여러 유엔 결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북 황해도는 새벽까지, 함남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6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 신의주는 맑겠고 최저 1도, 최고 14도. 강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1도. 해주 개성 오주 구름 많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6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6도, 최고 14도. 함경 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장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3도, 해산 최저 영하 4도, 최고 7도, 선봉 최저 0도, 최고 10도, 원산 최저 3도, 최고 1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그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고 물결은 1에서 2.5m,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일부 러시아군 병력의 후퇴 움직임은 군 지도부의 오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어제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 부대들이 수도 크이우와 체르니히우 시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며 현재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작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개별 부대의 순환 배치 일환이라며 우크라이나군 지도부에 우판을 유도하고 그릇된 생각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적들이 계속해서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 화염과 폭풍을 날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군이 수도 크이우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위협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정보 분석을 통해 러시아군이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지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계 이상의 진격축을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큰 피해를 입은 일부 러시아 부대들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회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 전진 배치된 부대들을 재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침 전환 때문에 포위된 도시들의 민간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러시아군은 축소된 지상군 움직임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량의 포격과 미사일 타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현장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수도 크이우뿐 아니라 북부도시 체르니히우 인근에 대한 러시아군의 군사활동 축소 발표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정전 협상을 언급하며 협상장에서 들리는 신호들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신호들이 러시아의 포탄 폭발음을 조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병력 감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군이 지난달 침공을 감행한 이래 17,000여 명의 병력과 1,700여 대의 기갑차량, 약 600대의 전차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천연가스 보급 문제에 대한 1단계 조기 경보를 발동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벡 장관은 이날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표는 총 3단계로 이뤄진 조기 경보 단계 가운데 첫 번째로 에너지 부안에 가스 공급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한 위기 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G7은 지난 28일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벡 장관은 G7 국가들의 거부 방침에도 러시아가 계속 루블화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1단계 조기경보 조치를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벡 장관은 현재 독일이 보유한 천연가스는 전체 용량의 25%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미 국민들에게 러시아를 여행하지 말 것과 체류하고 있다면 즉각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국민들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는 국군과 현지법의 자의적 집행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들어가고 나오는 항공기가 제한돼 있어 이동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즉각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며 미 국민들에게 영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사관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민들은 스스로 러시아를 떠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한된 민항기를 활용하거나 차량과 버스를 통해 국경을 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의 신용 또는 현금카드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로 자금의 전자이체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부근에서 어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이날 총격은 텔아비브 동쪽 동파 유대교도 집단 거주지인 브나이 브라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초기 수사 결과 적어도 한 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되기 전까지 복수의 지역에서 소총으로 민간인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한 5명 가운데 한 명은 경찰로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같은 공격이 이스라엘에서 이번 주에만 3차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번 사건이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모로코 등 4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한 직후 발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뉴스 임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